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발사체 대응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빛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주한미군과 한국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관담회에서 발사체 국면에서 양국이 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내므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를 단도미사일이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한 데 이어서 9일에는 평안북도 신우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당국은 이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청와대 오찬에는 미군 측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케네스 윌스바흐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토니 번파인 특수전사령관, 패트릭 도나후 8군 작전부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미국과 한국은 함께 할수록 더 강력해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동맹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에서는 전경두 국방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 회장은 오늘 중국 관영 CCTV와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사업은 외부 움직임에 절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5세대 이통 기술 면에서 다른 기업은 우리를 2, 3년 안에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한 결과라면서 미국 정부의 화웨이 거래 제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런 회장은 이어서 미국의 조치 때문에 필수 부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미 대비가 잘 돼 있다고 밝히고 공급 중단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런 회장은 이어서 화웨이의 오늘이 있기까지 IBM 같은 미국 회사들의 도움이 컸다면서 크게 감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 거래 제한 등에 대한 반발로 애플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런 회장은 우리 가족은 아직도 애플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애플은 제품 생태계가 좋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런 회장은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상황에 대해 중국이 굴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식 개표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달 실시된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8,500만여 표를 얻어 6,800만여 표에 그친 프라보워 스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에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 취임식을 통해 5년 동안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란 당국이 저농축 우라늄 생산 속도를 4배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최고 국가안보회의 승인에 따라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나탄즈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의 농도를 높이거나 농축용 원심 분리기의 수와 종류를 바꾼 것은 아니라고 원자력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농축 속도를 올림으로써 우리가 핵기술을 충분히 보유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이 맺은 핵합의에서는 농축 우라늄의 농도가 3.67%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이 무슨 짓을 저지른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엄청난 힘과 마주해야 될 것이지만 그들이 어떠한 일을 벌일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의 안녕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개 핵시설 가운데 2개만 폐기하길 원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전문연구소가 북한을 핵군소국으로 분류하면서도 손쉽게 핵준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What would they use nuclear weapons for? What does that mean for their delivery?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의 안녕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현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BOA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북한 정권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 부족 보도를 알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식량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대북 식량 지원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공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관련해서는 줄곧 북한 정권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1억 달러를 대북 지원 자금으로 책정하자 북한은 유엔 지원에 의존할 필요 없이 취약계층 지원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당시 BOA에 북한 정권이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용으로 돌린다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시설 5곳 가운데 2곳만 폐기하려고 해서 결렬된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대로 된 합의를 하자고 요구했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개 핵시설 중 2개만을 폐기하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머지 3곳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협상은 좋지 않고 합의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배경을 설명했지만 북한의 핵시설 개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핵시설 5곳이 미국 정부가 정밀하게 파악한 수치인지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고 핵시설의 구체적인 장소와 성격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횟수를 지난 정권 당시와 비교하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 추이가 24번, 22번, 18번 이어졌는데 자신의 임기 초기에는 꽤 거친 말을 주고받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실험은 전무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5곳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고와 폐기 대상 핵시설의 숫자와 실체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북 간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 핵시설 다섯 곳으로 규정했는데요. 근거가 뭔가요?
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정찰, 위성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 내 핵활동을 면밀히 주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파악한 시설들을 거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내 핵시설 목록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그 북한 내 핵시설이라고 하면 영변, 풍계리 핵실험장 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예, 두 시설은 북한이 공식 인정한 곳입니다.
예.
하지만 북한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변은 원자로와 프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갖춘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인데요. 지난 2010년 미국의 핵 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함경북도 길주군에 소재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장소인데요. 지난해 5월 외국 취재진 참관하에 폐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세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 미국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평양과 가까운 평양남도 강선과 평산, 순천의 우라늄 광산과 정련 시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강선은 미 국방정보국이 비밀 핵 프로그램의 현장으로 주목한 시설인데요.
예.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에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은 주로 연구와 곡폭실험시설, 핵무기 저장시설, 그리고 우라늄 농축과 관련 연구시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영변과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어떤 다른 핵시설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 이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분명합니다.
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내 신고와 폐기 대상 핵시설의 목록, 그리고 북한 측이 존재를 인정하는 시설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북핵 6자회담의 9.19 합의도 말이죠. 이 핵시설 검증을 놓고 깨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일찍부터 제기해왔습니다.
네네.
핵신고를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 절차에 포함시키면 이후에는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미북 양측이 북한 측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교착 상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섯 곳에 핵시설만 있을까요? 다른 대량 살상무기 관련 시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관련 시설의 폐기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네.
평안도, 동창리 등 대륙 간 탄도미사일 제조와 개발, 시험과 관련된 시설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파악하고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이 핵시설 외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뭐 관련 시설을 폐기하려 하겠습니까?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 용의를 내비치고 있지만
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핵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의 폐기는 비핵화가 아니라 군사력 해체를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북 간 상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폐기해야 하는 핵시설이 다섯 곳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혀서 이들이 어느 곳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핵물질을 핵무기로 가공하려면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20일 VOA와 인터뷰에서 핵무기 개발의 기본 운용 도식만 적용해도 북한의 핵 개발 시설은 최소 5곳이라고 말했습니다.
Manufacturing of weapon components, yes, wherever they are, that site needs to be closed. And then putting the nuclear warhead together, assembling, yes, that needs to be closed. And then possibly this additional test site. Which...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은 물론 기술적으로 플루토늄 금속 변환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육불화 우라늄 금속 변환 시설 등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영변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이를 추가로 가공해 실제 무기로 만들려면 서너 군데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이 강선 등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지역에 산재할 수 있고 아니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라늄을 채굴하는 박천 평산의 광산을 포함하고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비밀 시설들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의 모든 핵 관련 시설은 더 많을 수 있다고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밝혔습니다. 핵 폐기 전문가인 쉐릴 로퍼 전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 발파에 필요한 고성능 폭약 제조 시설은 폭발 위험 때문에 따로 지어야 하므로 핵무기 개발에 직접 연관된 시설은 앞에 5개 시설에 더해 최소 6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In a nuclear weapon, you have conventional explosives to bring the fissile material together quickly. So there needs to be a place where those explosives are manufactured.
핵폭탄을 터뜨리려면 핵 분열 물질을 반응시켜줄 고성능 기폭 장치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장치를 만드는 시설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란의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북한도 똑같은 시설을 두 곳씩 만들어 외부 정찰이나 공격을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백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군 서위리에 있는 핵시설을 언급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In 2010, that the North Koreans also had a site at Sowiri, which is near Yongbyon, that is processes even more HEU than Yongbyon.
2010년에 이미 정보 당국이 영변 핵시설에서 가까운 서위리에 영변보다 많은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역시 영변 근처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시설이 또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In 1993, way back, when we started the inspec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in Yongbyon, but then there was another one which was maybe 10 kilometers away, and we asked to go there, but they never let us.
1993년 북한 영변에 IAEA 소속으로 핵사찰을 갔을 당시 영변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사찰도 요구했지만 북한 당국이 허가해주지 않았다고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이처럼 미국이 북한 핵시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S. is saying to North Korea that we're not satisfied dismantlement of Yongbyon. That's not a sufficient step. We need to see all facilities to produce fissile material have to be closed down and dismantled.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향해 영변 폐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영변 폐쇄를 충분한 조치로 보지 않으며 모든 핵분열 물질 생산 시설을 폐쇄하고 불능화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인정할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옛 소련이 붕괴된 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미국 상원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말 별세한 루거 전 의원은 정계 은퇴 후에도 북핵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었는데요. 결의안에는 미국이 핵 보유국들과 핵무기 감축 협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서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87세의 나이로 별세한 루거 전 상원 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이 지난 15일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 의원 주도로 공화당의 토드 양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총 11명의 상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 주도로 의회 내 핵안보 워킹그룹 공동의장인 척 플레이스맨 등 총 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루거 전 의원은 36년간 상원 의원으로 재직하며 1991년 소련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해체 방안을 담은 넌루거법을 샘넌 상원 의원과 함께 입안했습니다. 협력적 위협 간소 프로그램, 일명 넌루거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당시 통제가 어려워진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관리 감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기술을 미국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에는 특히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핵 보유국의 핵 포기와 핵과학자 재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평화적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미 정부는 4년간 총 16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소련 해체 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고 이들 국가의 핵무기 폐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해법 제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두 차례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내며 미국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계 은퇴 후에도 북핵 해법을 적극 제시했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지난해 2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루거 전 의원과 샘넌 전 의원을 초청해 자문을 얻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넌루거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 모델로도 불리며 북핵 해법의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선 포괄적 비핵화 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We were at a point, it seems to me, with North Korea, in which we have not really thought through how the denuclearization is to be paid for. Who would administer?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사찰 주체는 누구고 핵물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포괄적 계획이 마련돼야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상하원 결의안에는 또 미국이 핵 보유국들과 핵무기 감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 결의안을 주도한 셔먼 의원은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제한적 핵 보유를 허용하자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논리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인물입니다.
I do not think that Kim Jong-un will give up all of his nuclear weapons. If we could be in a circumstance where he has a limited number or highly monitored.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셔먼 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별도로 지난 7일 미중 경제안보 검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미 재무부가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셔먼 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측 간사인 테드 요 의원과 함께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 부과를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군사안보전문연구소가 북한을 핵군소국으로 분류하면서도 손쉽게 핵중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장소와 핵탄두 탑재 역량 등에 대한 모호성을 높여서 미국의 선제 타격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는 북한을 세계 8대 핵보유국에 포함시켰습니다. CSBA는 15일 발간한 핵무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군소국으로 분류하고 최소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보유량을 고려할 때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이미 개발을 완료한 핵탄두는 20개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제이컵 콘 CSBA 연구원은 이날 VOA에 핵탄두 탑재에 필요한 북한 무기체계의 능력,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탑재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출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What would they use nuclear weapons for? What does that mean for their delivery vehicle requirement?
보고서는 이 정도 양이면 핵탄두장 약 10에서 20킬로톤 규모의 폭발력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3,800개, 4,4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해 핵 강대국에 최소 130개 이상을 보유한 중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는 핵중진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핵중진국들이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경우 향후 손쉽게 핵중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핵탄두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등의 재래식 무기에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 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발사 장소를 뜻하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체계 간의 지리적 통합 역량 역시 모호하게 남겨두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뿐 아니라 이동식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등 복수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재래식 부대에 대한 제한된 공격을 가할 경우에도 이 부대의 핵무기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미국이 선제 공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발사 가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100대 이하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150대로 추정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관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탄두 투사수단, 즉 미사일 운영의 기대 수명도 추정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5호와 6호는 2025년과 2037년 사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7호와 9호는 2035년에서 2039년 사이, 우주발사체인 대포동 2호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수명이 닿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호,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18,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4와 15호의 기대 수명은 모두 2040년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방정보국 DIA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개량형 스커드인 KN-18의 진로수정 재도립체 MARV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외부의 정권 교체 시도를 단념시키고 대규모 재래식 부대보다 나은 방어 역량을 갖추며 불량 국가로의 기술 확산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시장 경제에 눈을 뜨고 기업과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은 21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 갔다가 나중에 LA 거쳐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뭐 출발은 10일 날 할 거고요. 우리 시간으로 돌아오는 건 6월 16일 날 돌아오고요.
정 위원장은 전임 비대위 위원장들과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김진향 이사장 등과 함께 미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미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은 다음 달 10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설명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어떤 보탬이 됐는지, 북한 내 시장 경제 확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설명할 것이라며 특히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뭘 달라고 할 때 그 어거지를 썼다면 그 이후에는 시장 경제에서는 성과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기들 스스로가 성과를 이만큼 낼 테니까 이만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시장 경제화 된 거죠.
정 위원장은 북한 근로자들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며 처음에는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고 이에 따라 월급도 오르고 생활이 점차 윤택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시장 경제에 눈을 뜨고 기업과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방미 기간 중 의회 설명회 외에도 미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와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LA 출신 연방 하원의원 2명과의 개별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된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2월 10일 전격적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지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번에 공단 폐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전혀 근거도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게 지금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의 인건비가 1년에 약 1억 달러 정도라며 이것을 통해서 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대량 현금의 북한 유입을 사실상 금지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면 북한과 협의를 통해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미국 방문 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가 공장 시설과 기계설비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지난 17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많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그 자체가 재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 그 재개하려면 여러 해 동안 공단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거든요.
정 위원장은 지금은 공단 재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짐작만 할 뿐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단을 방문해 직접 보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지난 4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 대부분의 경영 상황이 2016년 공단 폐쇄 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공단 재입주와 재가동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의 방법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며 결국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재개를 원하는 입장에서 재개 준비 위해서 시설 점검한다는데 이미 또 작년에 한번 서로 합의했거든요. 남한에.
정 의원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공단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성공단의 재개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방북이 그 같은 목표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미 사법부 차원의 또 다른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인단이 미 법원에 사전 심리 개최를 요구하는 법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17일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냈으며 현재 관련 서류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사전 심리란 변호인단과 판사가 만나 다음 재판 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결 등을 포함한 주요 일정 등을 정하게 됩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소송 역시 사전 심리 개최 후 열흘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이번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계획 논의를 위해 가장 이른 날짜에 재판부와 만나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 등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9월 13일입니다. 만약 이번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음 신청 기간까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소송 시효에 대해서도 최근 판례를 소개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판례는 최근 이란이 연루된 테러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된 것으로 최초 1심 법원은 소송 시효가 만료됐다며 기각했었지만 지난 10일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은 바 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명 등 172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북돼 약 344일을 북한의 억류 상태로 머물면서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6월과 11월 변호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2월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문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이번 소송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소장을 제출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판결이 끝난 원비어 소송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사전 심리 개최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08년 북한 당국이 푸에블로호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마스 메시 등 5명에게 6,5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2월 제출한 증거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여기에 지난해 12월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내려진 약 5억 달러의 배상 액수도 명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 중인 원고가 약 170명인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과거 배상금에 맞먹는 액수를 북한에 부과할 경우 북한의 배상금은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최근 와이즈 어네스토어 등 각종 몰수 소송과 맞물려 미 사법부 차원의 또 다른 대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교황청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올 하반기 순방 일정에 여전히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북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던 일본 방문도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교황청이 17일 BOA에 보낸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9년도 해외 순방국 명단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 관계자는 교황의 올 하반기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이 들어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할 계획인 나라들은 이미 공식 발표된 곳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순방국은 루마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와 모리타니아이며 일본 방문 가능성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황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 나라를 함께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 북한에 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앞서의 교황청 관계자는 지난 1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현재로선이란 단어를 달면서 북한 방문이 계획돼 있지 않다는 쪽에 무게를 뒀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교황청은 지난해 12월 BOA에 교황은 다른 순방 스케줄 또는 추진 중인 순방 계획이 너무 많다면서 방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순방 일정에 잡힌 나라들은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쉬운 곳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건 유럽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교황과의 만남에서 방북을 요청한 지난 10월부터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당시 교황이 여권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했다면서 사실상 방북을 수락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교황청 관계자는 BOA에 문 대통령의 방북 초청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만 확인하고 교황청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과 같은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이란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의 생산 속도를 4배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이 무인 비행기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을 공습했습니다. 또 미 백악관이 연방 법무부 견해에 근거해서 돈 맥겐 전 법률 고문에게 청문회 증언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맥겐 전 고문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은 이란 상황부터 보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의 생산 속도를 높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이 이란 중부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에 이 전홍축 우라늄의 생산 속도를 4배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 당국자들은 20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우라늄 농축 농도나 원심 분리기의 숫자는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국제사회와 맺은 핵합의의 제한 조건은 준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 나라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고 명칭한 이른바 핵합의를 체결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이란은 오는 2025년까지 이 우라늄을 3.67%까지만 농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3.67%의 농축 우라늄은 이란의 전력 수급에 도움은 되는데요. 핵무기 생산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통상 농도 9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네. 이란 당국이 원심 분리기 숫자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란이 원심 분리기는 어느 정도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핵합에 따르면 이란은 오는 2025년까지 초기 형태의 원심 분리기 IR-1을 5060기까지만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현재 나탄즈 핵시설에는 구형인 IR-1부터 차세대 모델인 IR-8까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신형 원심 분리기들은 우라늄 농축 용도로는 쓰지 못하고 연구와 실험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란의 주장대로 우라늄 농축 농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 속도가 4배가 높아지면 비축량이 많아지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요, 3.67% 농도의 저농축 우라늄 저장량이 조만간 300kg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300kg은 이란 핵합의에 명시된 제한량입니다.
예.
이란은 그동안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는 러시아나 오만으로 수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받아왔는데요.
네네.
하지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주 전에 이 초과 생산분을 다른 나라에 팔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일부 핵합의 의무조항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란 정부가 핵합의를 깨지는 않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그 농축 우라늄 생산 속도를 높였다고 또 밝히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의 핵기술을 충분히 보유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 예,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요, 이란의 적대적인 이들에게 이란이 기존의 원심 분리기만 가지고도 핵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보였다면서 앞으로 농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오후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리는 선거 유세에 참석했는데요.
네.
출발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요. 만일 이란이 뭔가를 저지른다면 그건 정말 큰 실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힘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전날에도 트위터에요.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엄청난 힘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군사적 수단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12만 병력의 중동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가짜 뉴스라면서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이란과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도 기자들에게요. 이란이 전화한다면 분명히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단서를 달았는데요. 준비될 경우에만 전화하길 바란다면서 선을 걷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날 트위터에 이란과의 대화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준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는 잘못된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이 준비되면 연락해 올 텐데 그동안 이란 경제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 정부의 대응도 볼까요?
네,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0일 이란 종교 지도자들과 가진 회담에서 있어요. 지금은 미국과 대화할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지금의 대치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선택은 오직 저항뿐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고조, 지금 국제사회의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모든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는 말의 수위를 낮추고 행동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유엔 관리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미국, 이란과 계속 접촉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요, 안토니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서 이란 위기가 통제불능의 사태로 치달아 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중동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란을 둘러싸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갈등도 그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과 연계된 예멘 시아파 후티 반군이 21일 이 무인 비행기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나지란 공항과 군사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후티 반군의 이 같은 주장은 이란 정부가 농축 우라늄 생산 속도를 4배 올렸다고 발표한 후에 나온 겁니다.
이 나지란이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네, 예멘 국경과 인접한 곳인데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서남쪽으로 8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종종 후티 반군의 표적이 되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위성 뉴스 채널은요, 이날 자신들이 폭발물에 적재된 카세프 2K 드론으로 적의 무기고를 공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보 요원은 지난해 나지란 공항에 근거지를 두고 예멘 국경 지역에 미 특전사 병력 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상자나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이번 공습으로 인명피해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는지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이 있기 전 사우디의 국영 언론은요, 투르키 알말리키 사우디 주도 연합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서요, 후티 반군이 나지란에 있는 민간인 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우디 측이 대응을 했습니까?
네, 알말리키 대변인은 예멘의 후티 반군을 이란의 테러 군사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반격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후티 시아파 반군은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연계돼 있는데요.
네.
이 순위파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은 예멘 정부를 도와서 후티 반군과 싸우면서 예멘 사태가 중동 국가들의 대리전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의 석유 회사가 공격받았던 게 얼마 전 아닙니까?
예, 지난 14일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송유 펌프장이 드론 공격으로 하루 동안 가동이 중단됐었는데요.
예.
이 후티 반군은 드론 7대를 이용해서 이 사우디 내륙을 동서로 관통하는 송유 시설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군사 산업 시설 등 핵심 표적 300여 곳에 대한 자료를 축적했다면서 추가 공격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예멘 내전은 정말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네요.
네, 예멘은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세력을 키운 후티 반군이 2015년 수도 사나를 점령하면서 내전에 돌입했는데요.
예.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면서 극도의 정정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만 명가량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제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관측입니다.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예멘 내전을 금세기 최악의 인도적 위기 사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일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왔다고요?
네, 백악관이 연방 법무부 해석을 근거로 돈 맥겐 전 법률 고문에게 하원 법사위원회 증언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맥겐 전 고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서 21일 오전 청문회에 나가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백악관 측이 연방 법무부의 견해를 들어서 여기에 제동을 건 겁니다.
네. 하원 법사위원회가 맥겐 전 고문을 의회 부리기 위해서 소환장까지 발부한 이유가 있겠죠?
네, 뮬러 특검이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 맥겐 전 고문이 중요한 증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이 맥겐 전 고문은 특검 진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아, 이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아, 그래서 맥겐 전 고문을 청문에 불러서 증언을 듣자는 건데요. 맥겐 전 고문이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자 소환장을 발부한 겁니다. 네.
그런데 백악관이 이 맥겐 전 고문 증언에 제동을 건 게 아까 연방 법무부 해석을 근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법무부 스티븐 앵겔 차관보가요. 팻 시폴론이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이 편지에는 맥겐 전 고문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한 법무부 견해가 담겼는데요. 법무부는 이 편지에서 맥겐 전 고문이 소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요가 없다.
네, 이에 따라서 시폴로니 고문은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맥겐 전 고문에게 청문회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 소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연방 법무부가?
네, 법무부는 대통령 고위 보좌관에게 증언하라는 건 대통령에게 증언하라는 것과 똑같다고 아, 규정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나가 증언하는 걸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고위 보좌관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법무부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백악관에 와서 증언하라고 명령할 수 없듯이 연방의회도 대통령과 그의 고위 보좌관들에게 의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맥겐 전 고문 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예, 맥겐 전 고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고를 존중해서 21일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꺼이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요. 연방 법무부 해석이 근거가 없고 이에 근거한 백악관 조처가 새로운 방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맥겐 전 고문의 청문회 증언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고 청문회 나오지 않으면 나쁜 결과에 직면할 거라고 또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한 나쁜 결과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 소환장을 무시했기 때문에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한편 맥겐 전 고문 증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소환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법무부가 해석한 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9도,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6도. 사리원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함경남도 지역은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함경북도 선봉 지역은 오전에 청진과 삼지연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자, 5월 21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의 저녁방송 마감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발사체 대응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빛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주한미군과 한국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간담회에서 발사체 국면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를 단도미사일이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한 데 이어서 9일에는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당국은 이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청와대 오찬에는 미군 측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토니 번파인 특수전사령관, 패트릭 도나호 8군 작전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미국과 한국은 함께 할수록 더 강력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동맹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 회장은 오늘 중국 관영 CCTV와 신화통신 인터뷰를 통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사업은 외부 움직임에 절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5세대 이통 기술에서 다른 기업은 우리를 2, 3년 안에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한 결과라면서 미국 정부의 화웨이 거래 제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런 회장은 이어서 미국의 조치로 필수 부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미 대비가 잘 돼 있다고 밝히고 공급 중단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런 회장은 이어서 화웨이의 오늘이 있기까지 IBM 같은 미국 회사들의 도움이 컸다고 밝히고 여기에 크게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화웨이 거래 제한 등에 대한 반발로 애플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런 회장은 우리 가족은 아직도 애플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애플은 제품 생태계가 좋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런정페이 회장은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 중국이 굴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식 개표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달 실시된 대선에서 조코 위 대통령이 8,500만 표를 얻어 6,800만여 표에 그친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에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조코 위 대통령은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 취임식을 통해 5년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란 당국이 저농축 우라늄 생산 속도를 4배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최고 국가안보회의 승인에 따라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나탄즈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의 농도를 높이거나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와 종류를 바꾼 것은 아니라고 원자력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농축 속도를 올림으로써 우리가 핵기술을 충분히 보유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 나라와 이란이 맺은 핵합의는 농축 우라늄의 농도가 3.67%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미국 정부는 이란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이 무슨 일을 저지른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엄청난 힘을 마주해야 될 것이지만 이란 측이 지금 당장 무슨 일을 벌일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뉴스 마감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